우리가 어제 새벽에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려 이틀간 성결케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시내산 그 기슭에 경계선을 정하여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5분 정도 설교를 조금만 더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 여기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0개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십계명을 두 파트로 나눴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어진 그 계명만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내용이 이 10가지 십계명에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정수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많은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직접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십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신 내용이에요.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맹렬한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명령이죠. 이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아홉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바로 이한 계명에 담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이첫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 3절에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에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무엇 사이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르게 좀 해석해 보면, 너는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는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결국 우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죄가 막혀 있고 또 우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겠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신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제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요즘에는 다 이제 핵가족이니까 결혼하면 다 분가합니다만 예전에는 다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고 시절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신혼 부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또 첫 애니까 이 참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니까 이 잠자리 들 때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이렇게 애를 두고 잘 때가 있는데, 옛 어른들이 그거 보면 애비야, 어미야, 애미야, 부부 사이에 애 두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소중해도 부부 간에 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그 사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비유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사실 세상에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딱 걸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이 혹시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거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자, 그리고 이 3절에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알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보다 위에, 나보다 우선하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게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사람은요 이 본능상 뭔가 이렇게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게 이렇게 의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손에 잡히는 물질, 돈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칭하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슈와 주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저 뉴욕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처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팀 켈러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가장 많은 지금 화두의 중심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영어 제목으로 Counterfeit God이라는 뜻이 있어요. Counterfeit,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지폐도 위조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 예. 그래서 가짜 지폐가 있듯이 우리가 신도 가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내가 만든 신이냐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이냐, 그 내용을 그 책에서 들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내가 만든 신이냐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이냐, 그거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만든 신 섬기지 말고 너를 만든 신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counterfeit God, 가짜 신, 위조된 신이 있어요. 금속, 나무, 돌, 흙, 그 어떤 재료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한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에 담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아까 1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제가 우상의 정의를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록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명예, 나의 어떠한 권력, 나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숭배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이 이렇게 좀 연속성 있게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우상이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 나 이제 당신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만 살고 주일날은 일요일은 내가 딴 여자랑 내가 딴 남자랑 가서 같이 살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주일만 가서 살아? 그냥 주말 다 가서 보내. 아니 아니, 일주일 다 가서 살아.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루니까 괜찮아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사랑은요 배타적인 거예요. 아무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이 그러면 여보 그러면 내가 이 한 달에 딱 하루만 내가 딴 남자랑 같이 살고 올게, 허락해 주겠어요? 누가 그거 허락해 주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경배와 찬양, 그것을 우상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 그거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냥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님 주시는 거죠. 나에게 향하여야 할 그 사랑,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 나 그거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아들에게까지도 죄의 심판이 미친다 그러는데 부모로서 이거 어찌 안 지키겠습니까? 자,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 무시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에게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아서 바람 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찾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지어집니까? 자, 6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여러분, 여기서 천대라는 거는요 한 대, 두 대, 삼 대, 석 대, 네 대 이렇게 숫자로 세서 천대까지,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줘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6절 다시 보세요.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근데 사실 이거 히브리어 보면 이게 같은 일이에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하나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참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제작하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 계명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늘 성경 볼 때 반복되는 게 뭔가 유심히 보면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7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한 그 부정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은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만약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뒤에 가서 우리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요 그 자리에 없는 상대방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무개 말이야 걔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분명 이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욕을 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가 추락해버리는 거죠. 품성과 지위가 깎아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하고 욕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지위 자체가 깎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욕하는데요, 나 욕하는 건 참아요, 근데 내 부모를 욕해요? 그거 못 참아요. 왜 그러죠? 부모가 그 자리에 없어도 부모의 이름을 욕하는 건 곧 부모 자체를 욕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7절에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은 망령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표현 요즘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망령되이라는 표현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거짓을 위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성경책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 175페이지에 있네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요 이야기죠. 우리가 거짓 맹세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은 일인데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게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거짓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 없다 하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필코 그 사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그 어느 누구가 우리 부모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다 하시면 여러분 찾아가지 않겠어요? 왜 내 부모 욕합니까? 왜 내 아버지 욕하고 내 어머니 욕하고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하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사람 주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 망령되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훼손죄, 하나님의 권위 무시죄, 그걸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영어 대조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The Sabbath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식일. 그리고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날, 이 특정한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딱 떠오르는 날이 있으시죠. 바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그게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던 그 일곱 번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Sabbath라는 단어인데 세상적인 일, 우리의 몸과 마음, 심신을 지치고 피곤케 하는 일, 그거 다 중지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의 몸과 영혼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리듬, 그게 바로 안식일 준수의 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인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8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등장하는데 뒤에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죠? 신명기 5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았던 이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설교해줬던, 이 사람들은 이 홍해도 안 건너왔고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겁니다라고 다시 설명해줘야 했던 책이 신명기예요. 그 모세의 설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이것은 1세대를 향한 이 십계명이고요, 신명기 5장을 가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 전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시내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내용이 이 안식일 계명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성경책을 신명기 5장 1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근데 듣는 지금 청중이 다른 거죠.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1세대 홍해를 건너오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보고 메추라기 만나 뭐 그 1세대인데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청중은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이제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서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 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면 여기 신명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하면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결부시켜요. 자, 그 내용이 15절에 있거든요.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거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참여하겠습니다 였다면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 더 플러스가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거 플러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 의미가 확정되는 거죠. 자, 이 정신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네. 제가 뭐 물어보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 근데 사실 이 주일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념합니다만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동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군대의 손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확대됐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날 가운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온 그 정신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못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10계명은 바로 율법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율법의 이 내용이 이 10가지 10계명의 정신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풀어놓은 그 해설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만큼 이 10가지는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할 그런 의무는 사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힘없이 하는 것, 하나님 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주님만을 오늘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정신이 이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불과 같이 뜨거운 사랑 우리의 가슴에 풍성히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